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그한 주전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팜 선데이라고 하지요. 복습도 한번 해볼까요? 그 영국에서는 부활주 3주전 무슨 날이라 했지요? 예, 맞으세요. 어머니 주일. 예. 아유, 뭐 이래 탁월하십니다. 그죠? 예. 복습 안 해도 못 되겠네. 예. 오늘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적 사역을 하셨지만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바빴던 날이 이번 한 주간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늘 바쁜 것이 아니잖아요. 1년 중에 유독 바쁜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3년간의 사역 중에 가장 바쁘고 이 드라마틱한 마지막 일주일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내일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 잘 알지요? 행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됩니다. 그뭐 우리에게 또잘 알려진 그 과부의 두랩돈 헌금 사건이지요. 그것도 화요일에 일어납니다. 수요일은 사실 기록이 없어요. 갑자기 잠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소수 학자들의 그 다른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체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 수요일에 뭐 예수님 하루 종일 주무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라 추측하지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의 피와 살, 이 성찬식을 베푸시고 긴그 설교를 하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자정이 넘은 시간 뭐한 새벽 한 1시쯤 됐을 때 체포되십니다. 그 다음 동털역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마침내 금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을 그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하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날을 갖다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은 날인데 이 굿이라고 붙여놓으니 이상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BBC 뉴스에서 이 용어를 추적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굿 프라이데이인지. 이세 가지 가능성을 그걸 제시를 했어요. 이 BBC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제 설명보다 좀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 있죠. 형용사 홀리. 이 홀리라는 뜻으로 굿이 사용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상 홀리 프라이데이가 되겠죠. 그 성금요일이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어식 표현과 같아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God's Friday, 하나님의 금요일, God's Friday, 즉이 주님의 금요일이라는 말이 돌고 돌면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 God's Friday가 이 God가 굿으로 와전됐다는 것이죠. 이세 번째 가능성은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책임 편집자의 주장인데, 영어의 굿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의 성례가 있던 날이나 그 시즌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용사 뭐 좋은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으니 어느 한 가지만을 선뜻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소위 이굿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좋은 금요일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야 뭐 상식이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인데 뭐 어찌 이날을 갖다가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선생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기고 십자가에서 체액을 다 쏟아낸 뒤에 잔인하게 죽임 당한 날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는 메시아가 마치 악에게 잠시 패배라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처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날이곤 합니다. 그러니 이 어원에 대한 세 가지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홀리라는 의미로 굿이 사용되었다. 아니면 God's Friday가 와전되어 가지고 점점 굿 프라이데이가 되었다. 아니면 원래 굿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의 성례가 있던 날을 가리키는 뜻이었다라는 뭐 모두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가 자꾸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데 이날도 그 쇼핑하는 날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그말 그대로 즐겁고 신난다라는 의미에서 이굿 프라이데이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그 뱅크 홀리데이잖아요. 일하지 말고 이 집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라는 그런 전통이 신나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뭐 불신자들이야 그래봐야 뭐 이상할 것 문제될 것 하나 없지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굿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신났습니까? 바리새인들 막 신이 났고요. 대제사장들이 막 신났고요. 유대인들 하나같이 모두 신났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처형당한 날이니까요. 하물며 우리 그 6월 6일 되면 무슨 날이죠? 현충일 아닙니까? 그죠? 현충일만 돼도 우리 신나서 방방 뛰지 않잖아요. 오전 10시 딱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사이렌 딱 울리고 1분간 묵념하잖아요. 그날 뭐 혹여라도 이 정치인들이 이 희죽희죽거리는 사진이라도 찍히면은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포피데이라고 하죠.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사이렌 딱 울리면은 잠시 묵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현충일 같은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그날. 요즘은 그 안타깝게도 1분 묵념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는 대대로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통이 율법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기피되는 것은 참으로 이 비통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참 잘한다 싶습니다. 철저히 단식하잖아요. 개혁교회에서는 물론 가톨릭처럼 강요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권고는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 금요일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소하게 차려 먹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뱅크 홀리데이. 안 먹어서 힘은 없으니까 일은 못 하잖아요. 성공의 신자들 경우 금식이 아니라 금육을 합니다. 조금 약한 정도지요. 고기를 그날만큼은 끊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매주 금요일이면 어떤 뭐 학교나 뭐 회사 같은 데서는 이 피시앤칩스 같은 거 나옵니다. 그죠? 그 피시앤칩스의 전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기를 피하기 위해서 대신에 생선을 먹는 겁니다. 금요일 날. 뭐늘 매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 성금요일이 되면은 그 금육을 하기 위해서 먹은 이 영국의 귀한 전통입니다. 그날 외식하고 뭐 놀러 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자랑도 아닙니다. 신자들이 뭐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은 이스터 몬데이 때 놀면 되잖아요. 다시 사신 그 기쁨 방방 뛰면서.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 기일이 돼도 추도 예배 같은 거 드리지 않습니까? 부활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막 릴레이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을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바쁜 한 주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순간이다 보니 이 장면만큼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보통 개선 장군들 가장 준말을 타고 앞장서서 입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지도자들은 가장 좋은 차를 탑니다. 대통령이 탄 차나 여왕이 탄 차는 오늘날로 따지면 준마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격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들의 품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기왕이면 예수님도 위풍당당한 준마를 타고 입성하시면 될 터인데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뭐 비틀거릴 것만 같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지요.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이유로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참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 겸손하다는 것을 들어보면 소위 그 말이 겸손한 사람을 겸손하다 합니다. 이 속된 말로 하면 주둥이 겸손이지요.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겸손이었어요. 준말을 탈 수도 있지만 나귀 새끼 타는 겸손. 저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참잘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왔을 때도 이 으리으리한 자동차 방탄되고 이런 것탈수 있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대신에 이뭐 기아에서 나온 그 소형차 그거 타지 않았습니까? 교황의 의도는 검소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 능력은 되지만 삶에서 낮추는 겸손입니다. 어리어리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능력 되지만 낮춰서 사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요즘은 죄다 그 말만 하는 사람을 갖다 겸손하다 하대요. 온통 사치품에 다른 사람 위화감 주는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면서 허리만 굽신굽신하고 말만 낮추면 겸손하다 하는데 그거 겸손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무의 이름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인 나무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아프리카를 못 갑니까? 뭐 남미를 못 갑니까? 비행기 타면 길어도 하루면 당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러니 뭐 이 중동지방의 나무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하고 일본의 번역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한글 성경이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뭐 성경이라는 말 자체부터 그렇지 Holy Scripture를 갖다가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성서라고 하지 그죠? 일본 번역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이 종교 경전을 뜻하는 말이니까 일본에서 뭐 성경이라고 하면 불경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그 이치니까 일본에서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라고 하면 그 번역의 근원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 성서라 하면 그 번역의 근원이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상 차이를 두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경은 경전이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좀 가치 중립적인 성서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저는 목사지만 불서라 하지 않아요. 불경이라 합니다. 뭐 크게 그 뭐 의미 부여할 것 없습니다. 중국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요. 영어로는 팜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흔히 야자라고 하죠. 열대 지방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스촨성 일대에 있는 그 아열대성 야자, 즉 종려나무라고 번역해버린 겁니다. 종려나무는 이 타마르가 아니에요. 이는 아열대성 야자인데 종려는 그 길게 자라봐야 한 4m 채 안 자라고요. 그 열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든 이 타마르라는 이 나뭇잎은 우리가 흔히 그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데이트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면 나오죠. 예, 이게 데이트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게 중동하면 막 흔한 나무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걸 데이트라고 하죠. 이 데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그죠? 테스코 같은 데 가면 팝니다. 여러 박스에 먹어보셨죠? 그죠? 먹으면 되게 달아요. 이거 곶감만 비슷한데 곶감보다 뭐 한 두세 배 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거 먹는 사람들 식사 대용으로 막 먹어요. 중동 사람들은 식사 대용으로 한 두세 개 먹으면 이거 당이 혈당 높은 사람들은 몸에 별로 안 좋고 예. 그 식사 대용으로 막 데이트 이런 거 먹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거 흔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영화 보면 우리 깐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라고 여기도 번역해놨죠. 이 번역도 사실 틀린 거죠. 이 종려가 아니라 이 이파리 보면요. 이거 뭐 봉준호 감독 뭐 작년에 갔을 때인 것 같은데 이 그 대추야자 이파리입니다. 대추야자 이파리. 그래서 보면은 이 그 황금 종려상을 타게 되면 이 감독들이 타게 되면 이 대추야자 모양을 한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황금 종려상을 탄 그 감독은 없지요. 예. 뭐 언젠가 나오겠죠. 올해 깐느 영화제가 71주년이라고 하던데 그죠? 왜 그 깐느 영화제 그 제일 큰 상이 황금 종려상이라고 그 대추야자 이파리라고 하면요. 이 깐느도 따뜻한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깐느를 대표하는 그 대추야자 그걸 본떠서 트로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요. 대추야자 주일 아니면은 그냥 영어를 직역해가지고 야자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거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야자주일. 야자주일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죠? 서로 한번 반말 실컷 하고로. 예. 예,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중국 이 스촨성 일대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 그 나무를 수입한 것도 아니고 중동 지형에 온통 이 널려있는 이 데이트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주일간 폭풍같이 닥칠 여러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메시아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서 이 기뻐 찬양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 말씀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31절입니다. 두 명의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제자가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니 그 주인들이 묻지요. 돈도 안 내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을 겁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시킨 대로 대답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나귀 주인들은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빼고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제물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리십니다. 뒤에 보니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지요. 여러분 아무리 저렴한 자동차를 해서요 어디 딜러샵에 가가지고 그냥 차키 받아 시동 걸고 우리 선생님이 쓰실 겁니다 하고 타고 가려고 하면은 감빵 갑니다. 우리는 그럴 말할 권위가 없거든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감옥 가든지 안 그러면은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죠? 자동차를 그러려면 얻으려면 값을 치러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가 쓰시려고 하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가르침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사를 받고자 하니까 이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신다고 하면은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써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쓰신다고 하고요. 하나님 써주시면은 나머지 상황은 끝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하면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바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였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 아니라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안 잡혀가지고 막 짜증내고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거 아닙니까? Follow me. 준비되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쓰신다 하면요.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이틀 떠난다고 해도 이 짐을 싸야 하고 마음이 분주해지는데 제자들이 고기 잡던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물 버리고 따라갑니다. 주님 쓰겠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준비된 순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자꾸 미시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감정과 작은 필요도 구하는 것, 겸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간혹 내 욕심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은 꼭 해보고 싶으니까 승진 한번 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는 꼭 가봐야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의조선고 하겠습니다.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미시적인 기도가 유혹을 만나게 되면은 주객전도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 본인도 헷갈려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승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승진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기도에 갖다 붙인 건지 내가 돈이 갖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야겠다는 건지 진짜 거기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건지 헷갈립니다. 의료선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그냥 존경받고 돈 잘 버는 의사 되고 싶어서 이 그냥 의료선교 갖다 붙인 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주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말 그대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주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시간 없어서 능력 없어서 많은 사람 없어서 그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정말로 교묘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필요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큰 목적을 두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한나 같은 기도 될 수 있죠. 아, 내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만일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머지 자잘한 것들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쓰겠다 하시면 돈이 문제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학위가 문제되고 건강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묶여있는 낙위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이렇게 얻은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38절에는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 각기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 아마도 제각각의 방식으로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야 하는 메시아 사역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예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직감한 군중들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키만한 이 대추야자 잎을 흔들어대면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 못마땅한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유일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예수께 드리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들 책망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40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신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임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문법 구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찬송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37절 보면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상황은 침묵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상황인데 이 반대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침묵하면이라는 말은 만일 누구도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하물며 돌덩이조차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재미난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많은 순간들 가운데도 찬양이 그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특별히 중국에 종교통제가 더욱 거세져 간다고 하죠. 뉴스에 간혹 이렇게 들려옵니다. 엄청난 가정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데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폐쇄되고 이런 것이 중국에서 막 하루 이틀입니까? 그럼에도 무서울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정부의 통제가 더욱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 이 전해오는 소식 들으면요. 기쁨이 묻어납니다. 지금도 이 벌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뭐 지금은 요즘은 벌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예배 장소 제공하면 우리 돈 최소 300만 원입니다. 그게 최소예요. 주최자는 더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이 신앙교육 실시하면 최소 1700만 원 정도 벌금 때립니다. 최소.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배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 편지는 받아봤어요. 벌금 내니까 헌금 더 보내달라고. 신학교 더 세워야 된다 하고요. 젊은 선교사들 더 들어와야 된다 하고. 핍박이 있는데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편지 받고 소식을 듣고 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정말 참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 결코 이 역사 속에서 돌들이 소리쳐야 될 그런 비참한 상황 만들지 않으십니다. 핍박 가운데도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중국 정부는 앞으로 더 골머리를 앓아야 될 겁니다. 중국이 심상치 않거든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중국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순간 그 뭐 게임 끝입니다. 시진핑이 뭐 제 아무리 그 종신 집권한다 해보세요. 주가 쓰신다는데 종교 탄압 그 허수고입니다. 반면에 핍박이 없는 곳에서 저는 오히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모든 편안한 곳에서는 다 안 하려고 들잖아요. 겁나서 전도 안 해. 얼굴 팔릴까봐 안해. 사람들 쳐다볼까봐 기도 안해. 노래 못한다 찬송 안해. 피곤하면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300만원 벌금 각오하면서 자기 집 오픈하는 이들도 있는데 환경은 더 좋은데 더 안하게 됩니다. 거기 핵심은요. 거기 또 우리가 대는 핑계는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자들이 미리 군중들의 바람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알아서들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뻐서 저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 정죄하자 하는 말 아니에요. 뭐 피곤하면 예배 안 나올 수 있죠. 뭐 얼굴 팔리는 거 신경 쓰이고 하니까 뭐 전도 안 할 수 있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온 내용이 쉽진 않아요.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같은 이 처지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겁나면 안 해도 되죠. 근데 피곤한데 하는 이들이 있어요. 겁이 나는데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요? 그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은 안 해도 되는 것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늘 기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지쳐서 우울할 때도 있고요. 깊은 슬픔에 잠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행실의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를 물어요. 도대체 왜 그만두십니까? 그 사람 대답하지요. 아이고 기쁨이 없어서요. 그 기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천지에 그 기쁨으로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는 막 매일 기쁘다. 월급 안 받아도 기쁘다. 월급날이 다 기쁘시 그게 뭐. 어떤 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어떤 날 정말 속 시원하게 막 윗사람한테 욕 한 바가지 퍼붓고 사직서 딱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 중에는 기쁨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고 성실함, 오래 참음, 무엇보다 신자들에게 또 중요한 견디는 믿음. 여기가 제 일터잖아요. 이야 신난다. 막 벌써 주일이네. 이야 내일은 새벽에도 막 예배드리네. 너무 기쁘다. 로마서 뭐 시작한 지 엊그제 벌써 한 엊그제 같은데 막 벌써 한 6개월 다 흘러가지고 이제 끝나가네. 야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성경을 하지 막 설렌다. 제 이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 맨날 기쁠 것 같아요. 뭐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그죠? 예, 이게 뭐 비밀입니다. 아 예라고 해주니 참 감사하네요. 예, 맞아요. 뭐 맨날 기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또 웃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이 바닥이다 싶네요. 예. 아이고 맨날 기쁠 수도 있죠. 그죠? 예. 이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기쁘지 않을 때 가정한 거예요. 그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던 자들이 침묵할 때는 기쁘지 않을 때겠지요.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어느덧 내 마음속의 기쁨은 사라지고 권태감이 있대. 이 몸이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할 수 있는 것이요. 기쁨으로만 감당해 오던 일들입니다. 기쁨으로만 감당하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기쁨만 앗아가면 돼요. 기쁨으로만 신앙생활 하던 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만 앗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무너집니다. 제가 매일 기쁨으로만 설교하게 되면요.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쁨만 앗아가면 돼요. 다음 달부터 이 공식적으로 우리 그 제자훈련 일기 뭐 시작하겠지만 제가 이미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만 참여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게 되는 분들은 막 기쁠 것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안 해도 되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축 처져 있으면 안 되지요. 직장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도요. 첫 취직했을 때는 기뻤을 거예요. 막 회식도 하고 했을 겁니다. 기쁨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것은 기쁨과 관계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웬만해서는 교회에서 뭐 훈련 이런 표현 안 쓰고 싶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기쁘지 않을 때를 참고 견뎌야 하거든요. 어떨 때는 바빠서 정신없어도 나와야 되고 몸이 아파도 나와야 되고 멍하게 좀 쉬고 싶어도 생각해야 되고 내 육신을 괴롭혀야 되고 엄청난 이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우리 뭐 학교에서도 그런 성실함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성실함 요구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무 또 겁을 줘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뭐 재밌는 시간도 뭐 많긴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라는 가정법에는 우리의 못된 마음씨가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 한 번쯤 품을 때가 있는데 내가 만약 그만두면 이라는 심보입니다. 내가 찬양 안 하면은 누가 하겠어? 내가 예배 안 나오면 누가 하겠어? 내가 헌금 안 하면은 한번 두고 보라지 누가 하겠어? 내가 봉사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지요. 내가 그만두면 회사 제대로 돌아가겠어?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있겠어? 주님 그런 속마음까지도 미리 뚫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지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멩이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돌멩이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나 안 되면 안 되는 양, 온 천지에 나밖에 없는 양, 그런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 되겠어? 내가 아니면 여기서 설교 누가 하겠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안 하면 돌멩이를 시켜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데 핵심이 있지 내가 하고 말고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줄 압니다. 기쁨의 근원을 나로 두니까 그런 착각이 나와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기쁨의 근원은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그로써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니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입꼭 다물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침묵에 휩싸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돌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안 섬기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지요. 섬기게 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한 대상이 나인 것이 감사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아니면 돌멩이라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대추야자주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뭐 정확한 번역상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급박하고 웅장한 일주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날을 특별히 기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사실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주일은 바로 이 주간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 아닙니까? 우리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하신 예수님의 두 마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중들은 기쁨으로 메시아를 찬송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반발했지요. 예수님은 가정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바로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학교는 가야 되니까 가고 회사는 가야 되니까 가지만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왔습니다.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생깁니다. 내가 안 하면 어찌 되나 보자. 그러나 그런 마음 우리 자신만을 다치게 할 따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이 받겠다 하시면 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때때로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할지라도 성실함과 오래 참음과 견디는 믿음으로 하물며 돌멩이에게 이 축복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쁨, 처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주님 쓰시겠다 하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으로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러하오니 이런 형편이 되면 주님 나를 쓰십시오. 주님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하니 저런 상황이 되면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곧장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시작한 일들이 낙심을 만날 때 자주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의 자리 지키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돌들에게 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의 육신은 조금 쇠할 수 있겠지만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히 살찌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